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양자협정에 기초한 경제적 기회 확대 가능성 탐구를 시작으로 우방국들에 다가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6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환율을 낮게 적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미군 해병대 병력이 호주 북부 다윈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6개월간 호주에 머물며 호주와 중국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호주에 25년간 미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브라이언 미들턴 미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 다윈 도착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이 가까이 위치한 인도 태평양 거점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선 1,250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2,500명의 해병대 병력을 파병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의 연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야드 알라위 이라크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알라위 부통령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들 테러단체들의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위 부통령은 ISIL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와 알카에다 지도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거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공식 시작한 지 3주 만인 오늘 야당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의회가 국민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이 같은 분열은 유럽연합 탈퇴의 성공을 위협하고 국가의 불확실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총리의 총선거 제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의 이번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코빈 대표는 총선을 통해 영국 국민들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를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비날리 일드림 총리는 오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야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일드림 총리는 일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입장이 표출된 만큼 야당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선거감시단의 비판을 거부한 채 이번 선거는 서방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위스콘신주의 한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발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주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가 올 상반기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 보건사업 등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서해북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지역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 중국이 공조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다른 동맹국 사이에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연대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있다며 일본과의 굳건한 공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평화로운 협상을 희망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훈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대외 선전전을 적극 펼치며 미국과 한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한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대북 현안 등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최근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전략 무기를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야욕을 드러냈다며 만약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역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비공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압박에 반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며 북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에 온 펜스 부통령이 모든 선택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고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자 북한은 고위급 외교 라인을 동원한 대외 선전전을 펼치며 맞대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한성열 부상은 최근 미국 AP통신과 영국 BBC 방송과 잇따라 개별 인터뷰를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 지속은 물론 전면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과 외무성 고위 당국자 등도 공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 공세와 관련해 북한은 늘 최고 수위에서 대외적으로 위협 공세를 펼쳐왔다며 이번에도 역시 미국과 한국의 경고 메시지에 맞대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말로 공세를 했기 때문에 북한 애들도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맞대응을 하는 거죠. 북한이 뭐 말로 맞대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항상 최고 수위에서 말로 맞대응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쪽에서 군사 연습을 해가지고 위협력을 과시하면은 걔들도 군사 기동을 통해가지고 맞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고, 양쪽이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고.
박형중 박사는 이어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땐 지금처럼 요란한 대외 선전전 없이 기습적으로 감행했다며 특히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경우 북한이 실제 공격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명현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외교 인사를 총동원해 대외 선전전을 펼치는 건 그동안 무력에만 의존하던 정책을 바꿔 뒤늦게나마 국제사회 외교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처럼 두 개를 각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뭐 경제랑 군사는 병진하겠다면서 외교랑 그 군사적 도발은 병행을 못했던 거죠, 북한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북한이 막무가내 핵실험을 막 하면서 도발을 이어갔잖아요.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외교전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중국과 영국 등에 파견된 고위급 외교관들을 동원해 선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 보낸 메시지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또 탄핵에 따른 한국 대통령의 공백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서울에서 가진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묵직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주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군의 강력한 군사 행동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선 대북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펜스 부통령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즉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핵 보유국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의 도발, 즉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펜스 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에 열려있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당장 북한에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내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중국 압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뭐 대북 압박, 대중 압박 뭐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동 가능성을 아주 자꾸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북한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군사적인 형태라는 것은 다양하니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가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며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언급한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치에 따라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해라, 비핵화되어로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어서 곧 있을 대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튼튼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모든 문제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한 변화 없이는 대화 역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선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간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턴 대행은 17일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Decision's been made to really try to maximize pressure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galvanizing the decision making in Pyongyang to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To maximize pressure,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o try to get it to, you know, make tangible steps to roll back their illegal programs. And
손턴 대행은 새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is very hopeful that the Chinese will undertake to use the considerable leverage that they have.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이를 써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손턴 대행은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턴 대행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 can't telegraph any specific response, but there's definitely a feeling that you know, we are determined and resolved to not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적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손턴 대응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Right now, the focus is on getting some tangible signal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핵무기 같은 불법 프로그램 등을 없애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신호가 없고 비핵화 논의 없이는 상황이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손턴 대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re proceeding a pace with that. There hasn't been any change and there hasn't certainly been anything about the decision making.
사드는 현재 어떤 변화도 없이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턴 대행은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미한 동맹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인 이른바 최대 압박과 개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의 행동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not a new policy. I think that what has happened is that as the new administration has come in and assessed its options, assessed the consequences.
부시 선임 연구원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행동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최대 압박과 개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최대 압박과 개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서 약간 진화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he really the only change is that they are going to intensify sanctions. This is something that Obama had been doing.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제재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오바마 행정부가 단계를 밟아 진행했던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인내를 갖고 점진적으로 제재의 단계를 높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기존보다 금융 제재의 강도가 높아졌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 또한 이전과 다르다며 새 정책이 차별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 뭐 외교적 또 압박, 또 군사적 억제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 이제 새로운 요소는 금융 제재죠.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미 의회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 정책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신념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의 세부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We're fully implementing and enforcing US law,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on China.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에 근거한 제재 이행을 더욱 확고히 할 조짐이 보인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책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s intentions here are very clear. I think
부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의도가 매우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리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선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새 정책에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북한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있어서도 그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군사적 압박에 대한 언급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when North Korea is under intensified pressure, especially threat of military.
불행하게도 북한은 압박에 놓여 있을 때 오직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시 선임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협조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과거 행정부 때는 고위 관리가 중국에 가서 호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업체나 대형 국책기업, 은행에 금융 제재를 가해 금전적 손실을 안기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융 제재를 한층 더 수위 높게 북한에게도 가하고 그리고 북한의 제3국 그 협조자, 주로 이제 중국 은행이나 기업 개인이겠죠. 중국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신미국 행정부에서 다분히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의 반응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긴 중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이런 결정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보류 상태라며 중국이 미국을 도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안보리가 개최하는 북한 핵문제 회의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가 17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대사는 회견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no trust exists like today,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 차석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북한 핵 관련 회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는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한 동맹의 결정적인 사드 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 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는데 미한 양국은 공동의 입장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이 올 상반기에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 보건 사업에 집중됐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 설프가 올해 초 대북 사업에 배정했던 600만 달러에 대한 분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3월 중순 유엔 5개 기구의 영양 보건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기구는 세계 식량 계획 WFP로 미화 213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5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적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 197만 달러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지원금은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고 북한 36개군 내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건사업에도 73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지역 내 진료소에 기초의약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가 진행하고 있는 채소, 콩, 가축 등 식량 생산 증진 사업에 55만 6천 달러, 유엔 인구기금의 모성 보건 사업에 6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 1월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된 이번 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 북한을 포함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18개 나라에 총 1억 6,3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이 자금이 내전과 정치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라 주민들에게 보건과 식량,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마다가스카르, 말리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나라는 북한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인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니제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은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에티오피아 1,850만 달러, 소말리아 1,8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 지원받은 600만 달러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18개 나라 가운데 1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주력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입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꼽았는데요.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리아 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와의 회견에서 북한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북 무역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신 제재 대상에서 빠진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진항 사업은 러시아 화물을 라진항을 거쳐 중국이나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으로 러시아는 현재 라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며 러시아 업체들이 이들에게 크게 만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근면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그러나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가 받았던 보수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과 비슷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러시아 노동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초과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난에 대해선 북한인들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체고라 대사는 앞으로 러시아가 부지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이 유망하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같은 공업단지를 극동지역에 세우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일 경제대화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고용과 미국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예. 예, 이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일 경제대화가 오늘 출범을 했군요.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공동의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일 경제대화가 도쿄에서 오늘 출범했는데요.
예.
예, 두 사람은 첫 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규칙에 관한 종합계획, 경제 구조 정책에서의 협력, 그리고 분야별 협조 방안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이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예, 미일 경제 대화는 지난 2월에 이 워싱턴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서 합의한 일정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상당히 부통령 그리고 부총리가 공동의장이니까 고위급 대화의 틀을 이제 갖춘 건데
네.
자,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할 협의 내용 앞서서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무역과 투자 규칙에 관한 종합계획에서는요. 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와 상호 투자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국의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통상 분야 규칙을 만드는 건데요.
예.
예, 관련해서 이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오늘 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 나머지 두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이 경제 구조 정책에서 협력은요. 예, 양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보다는 국제 무역, 이 통상 현안에 대해서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이른바 이 대외적인 협력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네.
예, 마지막 분야별 협력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통해서 양국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등 미일 경제 대화 전반을 통해서 두 나라가 함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이제 대화의 골격을 이제 잡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상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본 교도통신 또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 미국 정부가 자동차 시장과 농산물 분야를 개방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일본은 이 자동차와 농산물을 열어주기보다는 일본의 금융, 이 소매업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예, 또 상표권이나 특허 등과 관련한 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미국 기업들의 일본 내 사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환율 문제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이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대일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한 겁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이 향후 진행될 미일 경제 대화에서 미국은 이 환율 문제를 일본에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자유무역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데 TPP 문제도 좀 논의가 되겠죠?
네, 이 TPP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영문 줄임말이죠.
예.
예, 원래는 미국이 주도하던 이 아시아 태평양 12개 나라 공동 자유무역 체계인데요. 공식 출범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탈퇴를 선언해서 지금 이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예, 미국과 함께 TPP 체결을 이끌어온 일본은 이 출범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 앞서서는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일정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펜스 부통령이 지난 일요일 16일이었죠. 이 한국을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 25일까지 열흘간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하와이를 거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인데요.
네.
예, 앞서 2박 3일 동안 머물었던 이 한국에서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고요.
예.
예,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 오늘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펜스 부통령은 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군요.
네, 중국 정부가 이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이른바 이 스마트 카드 발급을 골자로 하는 영주권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예, 스마트 카드 이름이 재밌군요.
네.
이 스마트 카드로 어떻게 외국인 인재를 끌어모은다는 건가요?
예, 보통 이 영주권이라고 하는 외국인 거류증 카드에다가 이 전자칩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서 기차표도 살 수 있게 하고요. 또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
예, 중국의 화폐 제도나 사회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이 영주권 카드만으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예.
예,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주는 이 영주권 이름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통용하는 것처럼 그린카드라고 해서 이 사회 저변의 이해를 확대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영주권은 가장 중요한 뭐 신분증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구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까지 포함시키겠다.
네, 스마트한 거죠.
예, 예.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외국인 인재들을 유치해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2013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했는데요. 이후 이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예.
예,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가 외국 전문가국을 꾸려서 외국 사례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예,
예, 외국 전문가국의 관련 조치를 확대하면서 지난 1980년대 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에는 9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예.
예, 또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된 이 외국인 거류증 제도가 2014년까지 10년간 취득자 수가 7,356명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만 1,576명이 발급받아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위스콘신주 케노샤의 한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 행정명령은 제목 그대로 미국 제품 구매, 미국인 고용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뭐 가장 많이 힘주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먼저 이 바이 아메리칸, 이 미국산 구매 부문을 보면요. 미국 정부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또 교통수송사업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철강을 사용하게 하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정부 물품 조달 과정에서 어떤 허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살피게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자유무역협정 웨이버 때문에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는 등의 불공정한 일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웨이버는 국제협정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구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예,
예, 미국은 현재 약 60개 나라에 이런 웨이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웨이버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본다면 이를 폐지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미국 업체가 오히려 이런 조항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살펴서 이제 미국 물품들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있었죠. 하이어 아메리칸, 미국인 고용부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취업비자, 특히 H-1B 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예.
예,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에 미국 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네.
예, 이들 4개 부서의 H-1B 비자 발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 H-1B, 이 비자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이 취업비자인데요.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컴퓨터 전문가 등의 주 대상입니다. 매년 8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이 비자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딴 유학생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비자가 대부분 이 H-1B 비자입니다.
예. H-1B 비자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전문직 외국인들을 이제 들여와서 고용을 하면 어떤 미국의 어떤 산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할 테니까 일종의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인력들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H-1B 비자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비자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원래는 이 H-1B 비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 과학자나 엔지니어처럼 이 교육 수준이 높고 보수를 많이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건데요.
예.
예,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하위직 정보기술 일자리를 채우는데 이 비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원래는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구하기 위한 비자인데 좀 더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구하는 데 이용되면서 미국인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당초 취지와 다르게 H-1B 비자가 악용되고 있다. 이 점을 좀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 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6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8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6도, 희천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5도입니다. 용현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16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5도, 사리온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3도, 해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1도, 장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8도, 풍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9도고요. 운기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5m, 서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최근 실패한 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도발 행위였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지도자가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이용한 무모한 도발을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사우디 방문에 관한 물음에 사우디는 중동 지역 안보 틀의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내일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국방장관 등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말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해병대 병력이 호주 북부 다윈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6개월간 호주에 머물며 호주와 중국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호주에 25년간 미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우선 1,250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2,500명의 해병대 병력을 파병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거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공식 시작한 지 3주 만인 오늘 야당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의회가 국민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이 같은 분열은 유럽연합 탈퇴의 성공을 위협하고 국가의 불확실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총리의 총선거 제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의 이번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코빈 대표는 총선을 통해 영국 국민들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를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비날리 일드림 총리는 오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야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일드림 총리는 일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입장이 표출된 만큼 야당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선거감시단의 비판을 거부한 채 이번 선거는 서방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지난 16일 실시된 국민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연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야드 알라위 이라크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알라위 부통령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들 테러단체들의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라크군이 모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알라이 부통령은 ISIL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와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